구약성경 4페이지에 있는 창세기 3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성경의 가장 큰 주제는 장차 오실 메시아의 예언과 성취입니다. 그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으로 나타납니다. 이 사건들이 등장하는 가장 큰 이유는 죄로부터 인간의 구원의 그 위함인 것입니다. 성경 전체의 그 중심 메시지를 우리는 구원과 영생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창세기 3장은 무슨 사건입니까? 바로 인간의 범죄와 타락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 속에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 꼭 필요한 이유를 주제 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창세기 3장 전체는 인간과 이 세상이 이렇게 일그러지고 파괴된 이유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서 이 땅에 꼭 내려오셔야만 하는 절대적인 이유를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는 이 말씀은 인간이 어쩌다가 이런 궁지에 빠지고 이런 지경까지 처하게 되었을까? 어디서부터 무엇이 어떻게 뒤틀리고 잘못되었을까? 이런 문제들을 보다 진지하게 우리가 고민한다 보면은 과연 내 자신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고 또 어떤 길을 향하여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도전과 결단을 요하는 보다 중요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등장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너무나도 완벽한 낙원이라는 곳에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두셨습니다. 이곳에서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 그토록 소원하는 그러한 기도는 없을 것입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이 소원이라는 것은 부족한 때에 인간이 바라는 어떤 마음과 열정일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완벽한 낙원이 있기에 인간이 하나님 앞에 소원을 빌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요. 그들은 그곳에서 살면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여기 이제 8절에 보시게 되면은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다라고 합니다. 이 말은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과 인간의 공개된 교제와 의사교통에 의한 하나의 표현입니다.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빚으신 인간과 사귀며 대화하고 교제하는 표현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실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의 대화를 즐기며 자신을 빚으신 창조주에 의해 계획된 역할을 완수하는 데에서 행복을 찾도록 작정된 인물들이었습니다. 너무나 완벽한 하나님의 교제 속에 있는 그들에게는 그 자체가 경이로움이고 기쁨이고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면전에서 저들이 고개를 들어 하나님 앞에 손을 흔들기도 했고 경이롭던 그런 순간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대면 앞에 공포와 부끄러움과 두려움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사람이 바라보고 열매를 취하고 즐거워하라던 그 아름답게 창조되어진 그 나무가 이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도록 인간이 숨는 도피처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인간 앞에, 아담 앞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여러분, 범죄의 요체는 인간을 포함하여서 모든 것을 매우 선하게 아름답게 창조하신 인격적이고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반역 행동에 나타난 그러한 현상들이 어떻게 소개되어지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독초하는 것이 안 좋아 보여서 그와 방불한 인간을 하나님이 빚으십니다. 한 여인을 빚으시고 아담 앞에 세워놓았을 때 아담이 무슨 고백을 합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 이건 하나 되었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지요. 그는 나와 동격이다. 같은 존재다. 그러나 인간의 그 죄로 인한 그 결과가 동격인 아내와 남편에게 죄를 전가시킵니다. 제3자에게, 아내와 남편에게 그 죄를 다 떠넘기죠. 여기에 인간의 관계는 파괴되어지고 서로 대항하게 되어지고 불협화음을 낳게 됩니다. 남자는 사랑하는 아내와 분리하게 되어지고 아내는 남편과 분리하게 되고 불협화음이 끊이질 않습니다. 또한 그 죄의 가장 깊은 근원을 여호와 하나님께 두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애초에 동상 중앙에 선악과를 놓지 않았던들, 나와 동격인 아내를 허락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뱀을 창조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죄의 근원을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 전가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인간이 여전히 스스로에 대해서 속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인간의 모든 문제는 내가 아니라 환경과 조건의 문제다. 기회만 주어지면 이란 전제를 답니다. 올바른 여건이 만들어지면은 이 세상은, 이 사회는 모두 다 괜찮다, 괜찮아질 것이다. 이런 생각을 우리 모두 갖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빚으시고 인간을 많이 두셨을 때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그 범죄가 하늘을 찌르고 있을 때 노아를 향하여 명령을 하시지요. 내가 이 세상을 심판하려 하노니 너는 방주를 지어라. 그런데 우리가 추측하건대 방주를 짓는 기간이 120여 년이라 합니다. 이 120여 년은 방주를 짓는 그러한 기간으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노아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속에서 죄로 찌든 하나님을 억어하던 저들 앞에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노아의 입술을 통해서 기다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 120여 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제공하시지요. 그러나 여전히 인간은 이렇게 하늘이 청명한데 무슨 비란 말인가? 하나님 앞에 여전히 범죄 행각을 그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인간의 범죄가 환경과 조건의 그 열악함에 있었는가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나 완벽한 환경에서 출발이 되어집니다. 인간이 소원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갖고 있었습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이런 완벽한 소원, 그 소원과 환경 속에서 스스로를 파괴해버립니다. 인간에게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해답이 없습니다. 오직 유일한 해답은 열쇠는 하나님만이 갖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범죄의 결과가 엄청난 결과를 낳죠. 바로 우리 인간은 인생 여정 속에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우리 인생 내내 우리를 한숨짓게 하고 고통스럽게 합니다. 여인들은 해산하는 수고와 또 남편에게 수종들고 복종하는 그러한 역할을 떠맡겼습니다. 더 큰 문제는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박탈되어지고 상실되었다는 사실이죠. 그 축복에 참여할 수 있는 통로가 단절되었다. 아담이 에덴에서부터 추방당한 후에 무슨 생각을 하였을까요? 자신이 누리던 복되고 즐거운 삶의 조건들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하루하루 필요를 채워주던 음식들이며 모든 피조물과 하나님과의 그 아름다운 교제가 그 교제를 떠올리면서 가슴을 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아담과 하와에게 있어서 그들이 잃어버린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낙원이 아닙니다. 낙원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인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에덴의 회복을 이루자 그런 말들을 하기도 하고 또 듣기도 합니다. 에덴으로 돌아가자, 에덴의 회복을 이루자. 보이는 현상에 대해서 삶의 조건과 환경을 개선하고 회생하는 차원에서 에덴으로 돌아가자, 에덴으로 그런 구원은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서 에덴의 회복이라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갈 수 있는 권리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에덴의 회복인 것입니다.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을 때 저들은 에덴에서 추방당했습니다. 소외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저들과의 관계를 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저들이 제멋대로 살 수 있도록 아무렇게나 방치해 두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기에 여전히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오셔서 두드리십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고 스스로 숨겨버린 그 인간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여전히 찾아오시지요. 심판과 저주의 차원이 아닙니다. 아담아, 내가 선 곳이 어디냐? 우리에게 영혼을 주시고 우리 안에 놀라운 성량들을 집어넣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호명하시면서 물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내가 네게 준 그 인생을 너희에게 허락하였는데 그 인생을 가지고 무엇을 하였느냐? 내가 내 안에 둔 영혼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간직하였느냐? 나는 너에게 내가 구한 소원 그 이상의 것을 너에게 허락했고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여 정복하고 다스리고 지키라 명했건만 너는 무엇을 행하였느냐? 부르십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와 우리 인간의 모든 비극 중에 가장 큰 비극은 무엇인고 하니 죄로 인한 고통과 비참함에 허우적대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 그 자체가 비극 중에 비극이 아닙니다. 그럼 뭐가 비극일까요? 무엇이 가장 큰 비극일까요? 가장 큰 아픔일까요? 그 고통과 비참함과 창피함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대신에 오히려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그 자체가 더 비극 중에 비극인 것입니다. 아담은 어리석게도 하나님의 생각보다 자기의 생각이 더 옳다고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분명 자신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했을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에 바로 본능적으로 이것은 도망이 최우선이다. 여호와의 낯을 피하게 되어버리죠. 이것이 비극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우리 모두는 여호와 하나님의 시선으로부터 도망갈 수 있거나 피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 강남 지역 일대에 여러분 24시간 카메라가, 감시 카메라가 여러분들을 일거수일투족 감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세요? 내가 어디에 가든지 무슨 행동을 취하는 것이 낱낱이 다 기록에 남습니다. 사생활이 보장되어 있지 않지요. 여호와 하나님의 시선은 이 카메라와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비극 중에 처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특권이 또 있지요. 그것이 뭘까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 무가치한 존재라는 의식이 마음에 찾아왔을 때, 하나님,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이제는 알았습니다. 깨달았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저를 찾으시고 두드리시고 만나시기를 원하시며 기뻐하시는데 왜, 무엇 때문에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거부할까요? 왜 도망갈까요? 왜 하나님을 찾고 아버지로, 친구로 삼지 아니할까요? 하나님, 제가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 하나님께로만 범죄하여 싸우니 용서해 주십시오. 받아 주십시오. 이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만일 아담이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찾아 나섰다면 어떤 일이 발생하였을까요? 굉장히 궁금합니다.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이 필요한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로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조건 속에서 한숨이 나고 눈물 짓고 고통스러울 때 우리는 하나님을 필요로 하고 찾습니다. 또 한 가지는 자신이 지극히 창피하고 비참함에 처했을 때 실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권면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피할 때에 지극히 비극 중에 비극을 낳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의 온전한 모습, 거룩한 모습일 수도 있죠. 그러나 이 세상에 살면서 늘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을 갖고 나오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상한 심령을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신다는 사실. 어린 자녀가 학교에서 미술 숙제를 받아옵니다. 큰 흰색 도화지에 자연 풍광을 그리는 숙제입니다. 흥분된 마음으로 흰색 도화지를 펼쳐놓고 그림을 준비하더니 어린 자녀가 그만 실수로 그 흰색 도화지에 물감을 쏟아버리게 됩니다. 도저히 그림을 그릴 수가 없고 엉망진창이 된 그 도화지를 바라보는 이 어린 자녀가 울고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그 아버지는 붓을 가져다가 그 망가진 도화지의 그림을 하나하나 채워나갑니다. 붓이 닿는 그 순간에 검은 바위가 그려지고 푸르른 나무가 세워지고 파란 하늘이 열립니다. 울부짖던 어린아이가 그 자녀가 울음을 그치고 박수를 치며 기뻐라 하고 좋아합니다. 아버지는 화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도화지에 부끄러움과 낙심과 좌절과 죄로 물든 그러한 그림들이 얼마나 많이 그려져 있습니다. 가득 차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답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 인생의 도화지를 구겨버리고 싶고 파기하고 싶습니다. 내 인생의 사표를 하나님 앞에 내던지고 싶은 마음들이 몇 번이고 일어납니다. 그러나 온 세상의 주인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망가진 우리 인생 속에 그 도화지에 하늘의 천상의 붓으로, 은혜의 붓으로 그림을 내 인생에 채워나가시는 그 하나님 되심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우리는 내 인생 자체로 인하여는 더 이상 소망이 없고 기쁨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인하여는 낙심과 좌절과 인생의 포기함이 없음을 우리는 확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평생을 살면서 꿈꾸며 소망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행복이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또 그와 반대로 늘 인간이 경계하고 두려워하는 단어가 있죠. 불행일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두 단어 속에서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합니다. 기뻐하기도 하고 이를 갈며 슬퍼하기도 합니다. 세상은 모든 가치들을 손에 넣고 쾌락을 누리는 것으로, 맛보는 것으로 행복을 찾아라, 이렇게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네가 나를 떠나 사는 동안에는 결단코 행복하지 못할 것이다. 성도의 참 행복이 어디 있을까요? 성도의 참 행복은 내 모습이 하나님 앞에 한심하게 보여도, 볼품없어 보여도, 흙투성이고 냄새나도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모습을 알리고 은혜를 구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우리 성도에겐 놀라운 행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넓은 가슴으로 우리의 한심한 모습을 채울하시고 받아주시고, 내가 서 있는 곳이 어디냐, 내가 어디에 있느냐,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 나서십니다.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부끄럽습니까? 창피하십니까? 낙심되고 좌절하여서 누구에게도 공개할 수 없는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이 있지요. 피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과 교회 공동체에 도망가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세요. 하나님을 찾아 나서세요. 하나님,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부끄럽습니다. 은혜를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의 온전하심, 그 거룩하신 그 자리에까지 우리를 빚어 주십시오. 이 소원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찬송 중에도 있죠.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한 10년 전만 해도 제가 찬송을 이걸 참 멋지게 부를 수 있는데 이제는 목이 갔어요. 피하지 마라, 피하지 마라.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지 마시고 도망가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세요.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기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어리석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광대한 생각을 앞서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그 온전하심과 그 거룩하신 뜻을 우리는 저버리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도망가려는 그러한 어리석은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흙투성이고 냄새나고 비록 하나님 앞에 참 한심한 존재라 할지라도 내 모습 이대로 날 받아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찾아 나올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 넓으신 가슴으로 안아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해 주시는 줄 우리 모두 믿습니다. 어떠한 조건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낯을, 하나님의 시선을,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피하는, 도망가는 그러한 어리석은 존재들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신원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향하여 목적하고 계시는 그 선하신 뜻과 그 계획, 우리를 거룩한 자리로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목적에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하여 그 목적에 승리함을 받을 수 있는 저희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양손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